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십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것이 뭘까? 지난주 총신대학에 가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너희들 도대체 잘 사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사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언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부패로 인하여 우리들이 타락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중에 단어들도 부패하고 썩어서 온전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인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 의미를 되찾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준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공동체의 사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많은 부분에서 퇴색했어요. 정확한 믿음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의미를 되찾아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로 순종할 때 그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개인도 이러한 진리를 깨달음과 순종함이 있어야 하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반석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주일마다 모이는데 여기서 진리를 깨닫고 또 의미를 깨달아 그거를 한 주간에 실천을 하고 또 함께 공동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모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또 흩어져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주를 섬기고 또 한 목표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모임이 막 진행된다면 얼마나 모임이 흥분되고 기대가 될까. 매주 모일 때에 이 모임이 기다려지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행하고 할 때에 참 이 교회 공동체가 소망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 오기가 기뻐하고 기대가 되고 또 힘을 얻고 또 한번 싸우고, 예?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본 게 제대로 싸움을 못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뭔가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힘을 쭉 빼는 일이 있어요.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힘을 쭉 빼는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공동체가 그 성장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텐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같이 해봅시다. 같이. 예, 공동체니까. 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앞에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영어 단어의 war라고 하는 전쟁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w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적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관계가 휴전상태로 있지만은 관계는 적대관계입니다. 38선이 놓여 있어서 다가갈 수도 없고 그들이 올 수도 없는 상태, 서로 총칼을 겨누는 상태를 지금 전쟁상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적대관계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38선과 같이 선을 마음속에 거버리고 너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나도 안 넘어가. 치사해. 벽을 쳐버리고 38선의 벽을 쳐버리고 너 넘어오지 마. 나도 안 넘어가. 그리고 그냥 한 공동체에서 적대관계로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위험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본인만 아는 38선이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찔리신가요? 네. 두 번째,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은 야고보가 말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fight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수로 쓰여 있어요. 이것도 fightings 이렇게. 잊을만 하면 북한에서 포를 쏘아가 돼가지고. 아, 좀 사랑할만 한데 포를 쏘. 아, 좀 참을만 하면 연평도에 막 해전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국지전, 이건 국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람 잘 날, 바람이 좀 잔잔하던데 갑자기 바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가정 안에도 그러시죠? 이게 막 국지전이 막 일어나는. 이 전쟁들과 다툼들이 힘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 1절 중반절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안에 싸우는 어디? 정욕으로부터 그것이 흘러나온다. 싸움의 원인, 갈등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이라. 정욕 문제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정욕을 뭐 다양하게 제가 준비를 하다가 정확하게 표현한 모티어라는 해석학자에 의하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욕망들과 격정들은 우리들 속의 무장한 군대와 같아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추구하는 개인적인 만족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도 발견되는 즉시 전쟁을 선포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자, 상태적으로 보면 내가 정욕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I'm ready to fight. 나 건드리기만 해. 너랑 싸울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욱! 별일 아닌데 갑자기 으르렁대고 고함을 치르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정욕에 휩싸여 있는 상태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반석교회에서는 이것을 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태도가 하나 있어요. 한번 알려드려요? 예,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면, 자, 우리 사진 찍읍시다. 파이팅! 뭐 이런 거 있죠? 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파이팅! 그러면 저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뭐, 이거 좋잖아, 이거. 이런 거 좋고. 근데 뭐, 휴전 상태서라 그런지 몰라도 계속 뭔가를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여기 파이팅은 말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듯이 서로 막 쫓기고 사각의 링에서 벨트를 하나 따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호전적이 된다거나 격정적이 된다거나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내가 정욕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인류가, 아니, 모티어,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가 쾌락과 권력과 인기를 미친 듯이 추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모티어의 해석인데. 가만히 보면 성경의 요한일서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쉬운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생의 자랑은 잘난 채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 권력, 인기. 지금 우리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기가 좀 싫을 정도로 권력을 잡고서 법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또다시 수장이 되고 법을 또 묻어버리고 그는 세상에 정욕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욕은 여러분 3장 14절로 올라가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도 말고 자 15절을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이 있고 자꾸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혹은 내 정욕으로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인기를 추구하는 삶은 마귀적인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 내가 정욕에 사로잡힌 증거가 도대체 뭐냐? 증거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자, 성도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정욕으로 구하니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플랜을 놓고 하나님 이것대로 해주십시오.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이요, 자기 체면이요, 주술과 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은 주술처럼 자기의 뜻과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하는 주술처럼 하지 말라 기도를. 이 정욕에 짓밟혀 있을 때,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했다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기도 모르게 정욕에 불타올라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스스로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향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함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다 주 앞에 드러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와 같은 건데 이걸 넘어가면 제가 설교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너의 존재가 정욕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되는 존재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묻고 있어요, 주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쾌락과 인기와 권력욕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그 정도 수준의 인생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 왜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까? 야고보는 잠언서를 이용해서 이거를 사용하는데 잠언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이시다. 아멘을 안 하셨으므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은 맹렬히 불타는 연인과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신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호세아에서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그냥 대충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심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한참 가요를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것도 BTS라는 요즘 그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들으면서 막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때는 태국 단기 소금교회 때 우리 아이들이 그 BTS의 그 불타오르네라는 곡을 가지고 파이어 뭐 이러면서 막 이제 하는데 나는 이제 그 가사를 그때 뭐 전혀 들리지도 않고 근데 그냥 제 순진 무구한 제 마음 속에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불타오르네 이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혼자 은혜 받는 거야. 애들 막 춤추고 막 했는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막 그러게 이제 막 기도를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사를 보니까 영 다른 가사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어. 저도 괜찮아. Every say 랄랄랄랄라 이렇게 가고 이제 후렴구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겁먹은 자여 여기로. 괴로운 자여 여기로. 맨주몰드고 all right long. 진군하는 발걸음으로 뛰어봐 미쳐버려 다 싹 다 불태워라 그러면서 뭐 젊음을 막 불태우는 건데 전화기 꺼주세요. 근데 그 선교지에서 저는 그 불타오른다라는 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계속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향하여 불타오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죠. 신앙인들은. 여러분은 그런 존재죠. 대충 살다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잃어버린 의미를 발견하고 발견한 의미를 향하여 함께 모여 그것을 실행하고 준행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 한번 저 따라합시다. 옆 지체를 향하여 나 이런 존재야. 멋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한문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바꿔야 되죠. 천상천하 유하의 존. 천상천하 유하 독존은 정욕적인 삶이죠. 자기 혼자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여기 이 가사처럼 네 삶은 네 거야, 네 멋대로 살아 이런 거지만 우리는 천상천하에 하나님이 꼭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애정을 갖고 있다, 사랑의 뜨거움을 갖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순서가 있죠. 나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존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타오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에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단순한 은혜를 주시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자 지금도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을 제가 맞춰볼게요. 첫 번째,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다 절제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제 수도사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제대로 미쳤는데 순교는 하는 거 아닐까? 제가 청소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고 내가 정말 그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다, 내가 어떻게 견딜까 막 그런 소설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맞춤형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전쟁과 갈등과 끊임없는 다툼을 인정하시되 해결하는 방법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자, 7절을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셔야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문장에 하나도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미련한 인생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복잡하게 일을 바라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모릅니까? 복종이라는 단어 정말 모릅니까? 복종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풀어보면 무엇 아래에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under control. 어떤 기준점을 놓고서 내 뜻이 올라오면 그것은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에 under, 그 아래 엎드리는 거. 어렵습니까? 그리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행한 의식이 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라 합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신발을 신고 갔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나이다 라고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것이 복종.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께서 신을 가라 할 때 갈 때에 아이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유인경 씨가 쓴 태도를 생각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 단순성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들이 밖에서 겨울에 노는데 귀가 오는 거야. 막 귀가 얼어. 어떻게 귀만 알면 열심히 더 하루 종일 밖에서 놀 텐데 하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귀마개, 귀마개. 어렸을 때는 연필을 깎다 깎다가 아주 힘들 때 있었죠. 이 연필도 배웠어요, 저희 때는 깎는 법을. 그러니까 이 연필을 깎기가 귀찮아서 야, 치약 짜듯이 한번 밀어보는 연필을 만들어볼까? 나온 게 밀어서 쓰는 연필. 샤프. 아, 밀어서는 이렇게 힘 하나씩 미는 거 있잖아요. 힘 하나씩 미는 거. 고층 건물도 만들어진 원리가 간단하답니다. 든든한 뼈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10층, 20층도 올릴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고층 건물이래요. 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 머리와 마음 속에 수많은 복잡한 생각과 거미줄을 걷어내면 핵심과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앙에서 우리가 이 단순성을 회복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린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했는데 정말 복종하면 그렇게 이루어질까? 내 즐거움은 어떻게 될까? 앞에 인생은 어떻게 될까? 소위 이것을 잔머리라 합니다. 잔머리. 단순성으로 제가 한번 선포해 볼 테니까 믿음으로 동의하신 분은 아멘으로 하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해지자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너희 안에 있는 정욕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까?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 야고보 사도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단순성을 가지라는 것을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10절에 보면 낮추는 자에게 주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러나 9절 말씀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슬퍼하며, 아니죠, 그 다음 봅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갑자기 왜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슬픔을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야기할까?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세상에 취하다가 주일만 되면 주님 생각하다가 주중 되면 딴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 상태로 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긴장한 것 같아요. 야, 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너희들의 모든 삶을 다 드러내실 텐데 너 그대로 괜찮냐? 이거거든 질문이. 그래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두 마음을 없애고 성결함을 유지하라. 이거거든, 성결함을. 여러분, 성결이라는 게 뭡니까? 질문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초대 신자였기 때문에 소위 어린 마음에 저도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거주절미하고 아버지가 늘상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얘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한번 지셨어. 교회를 나가는 건 좋은데 제발 미치지는 마라.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야, 뭐 그렇게 살아. 적당하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유혹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한국 교회의 뭐 리더십, 한국 교회의 상황, 적당함 때문에 망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부추기니까 자녀들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다면 망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견주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게 뭐예요? 일전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순결과 순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 납니까? 순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비커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순진하다 그런 겁니다. 비어있죠? 세상의 쾌락 오케이, 즐거움 오케이, 중독 오케이, 다 채우는 것을 순진하다. 순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 성령으로 꽉 채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결이라. 저속하게 얘기하면 미친 거다.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살고, 말씀에 취하여 살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에 취하여 살고, 복음에 심취하여 살 때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는 상태, 거룩.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을 붙들고 있는 한, 땅의 것을 붙들고 있는 한, 천국을 맛볼 수 없다. 대다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결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서 낮추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적용 하나 합시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12절 제가 읽을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자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인데, 재판관과 입법자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왜 자꾸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가? 그러니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 너는 준행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준행자. 겸손이란 것이 뭘까요? 겸손은 도덕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우리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예의 바르고 공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입법자시고 우리는 준행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비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위치를 정확히 지켜내는 것, 겸손입니다. 부모의 위치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부모의 자리를 탈선하지 않냐고 제대로 지켜내는 것, 겸손입니다. 계속할까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겸손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야, 정신 차리고 너의 위치로 돌아가. 너의 생각과 너의 지혜와 너의 판단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으로는 너의 가정을 일으킬 수도 없어. 그러니 너의 위치로 돌아가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위원회로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기념행사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고 건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원하는 교회상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봐요. 광명시 안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의 의미를 되찾아, 그 의미를 되찾아서 이제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일날 이렇게 구름떼처럼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또 흩어져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또다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또다시 모여서 회의하고 중보하고 기도하여 모일 때 막 기대되고 흥분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지 매주간에 어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가는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 공동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여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 그게 소망입니다. 한 선배의 기도문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바늘이 되시면 저는 실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정욕에 붙들린 바 되면 싸움 따기 돼요. 그것은 무서운 겁니다. 정욕에 붙들린 바 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더 무서운 겁니다. 정욕에 붙들리면 가늠한 자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인생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진 생각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잃어버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그것을 깨닫고 준행하고 실행하는 나의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